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총액 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지원하는 것은 나의 행정부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었다며 말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안은 55억 달러 규모 대통령 인출 권한 PDA 자금과 24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 USAI 사업 이렇게 크게 두 방면으로 구성됩니다. PDA 55억 달러 자금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면서도 미국의 재고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가 책정한 관련 예산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금이 만료되지 않도록 승인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USAI에 따른 24억 달러는 국방부 주도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중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무인 항공 시스템과 공대지 탄약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돕게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안에는 특히 합동 원거리 무기라고 불리는 정밀 유도 활공 폭탄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폭탄은 최대 사거리가 130km에 달하는 장거리 무기로서 타격 정확도가 높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확대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조종사 18명이 추가로 훈련받게 됩니다. 제79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추가 지원안 발표에 즉각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에 오늘 미국의 지원 발표에 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 민주공화 양당 그리고 전체 미국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회담합니다.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 레이더 8호기를 실은 H2A 로켓 49호기가 26일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날 오후 2시 24분 일본 가고시마현 나게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쏘아올린 H2A 로켓 49호기는 레이더 8호기 위성을 예정대로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해당 정보 수집 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모니터하는 등 정찰 위성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에 피해 파악을 비롯한 사안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NHK는 해설했습니다. 이 위성은 야간이나 악천후 등에도 전파를 사용해 촬영할 수 있는 레이더 위성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정보 수집 위성을 10기 체제로 만드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궤도에 올릴 10기에는 레이더 위성과 함께 고성능 카메라로 주간에 지상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재 일본은 4기 체제까지 만든 상황에서 지구상의 모든 지점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촬영할 수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해설했습니다. 10기 체제를 완성하면 하루 2회 이상 촬영할 방침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레이더 8호기는 설계 수명을 초과해 운영 중인 레이더 위성의 후계기가 됩니다. 일본 내각 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레이더 8호기의 개발 비용은 약 311억 엔, 미화로 약 2억 1,500만 달러에 들었습니다. 미국과 걸프협력회의 GCC 외무장관들이 25일 양측의 전략 파트너십 강화 방안과 최근의 중동 상황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뉴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지난 4월 열린 회의 등에서의 성과를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밤새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 목표물 약 75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레바논 중부의 백화와 남부지역의 헤즈볼라 무기저장시설 그리고 발사대기 상태인 로켓 발사대 또한 테러 분자들과 테러 기반 시설 등의 목표물들을 정밀 타격으로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포탄 지원의 대가가 한반도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한 가운데 피해 가족들은 북한에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17도, 최고기온 17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 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는 전 세계 정상 또 외교 장관들이 모여서 여러 국제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이 안보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상들의 연설에서 북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 나가 있는 함지하 기자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
네, 여기는 뉴욕입니다.
네,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열리는 이 고위급 주간에 각국 정상 또 장관급 인사들이 여러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주요 20개국 G20 회의도 열렸네요.
네, 현지 시각 25일 G20 외교장관들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만났습니다. G20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등 20개 나라로 결성된 다자협의체인데요. 주요 7개국 G7과 달리 중국, 러시아도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나라의 목소리가 공유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해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We continue to strongly condemn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We continue to stand for the principles at the heart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We all have to do that. Whenever those principles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비난하면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G20의 일원인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안보리 재활성화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아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을 언급하고 안보리 개혁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러시아도 G20 회원국인데요. 회의에서 발언을 했겠네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비판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과 동맹이 환경과 기후 문제를 명분으로 국제기구를 일방적인 제한과 약탈, 불공정 경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기구와 서방이 모든 관심과 자원을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북한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각국 정상들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북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연설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언급은 소수 나라에 그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북한과 이란이라는 아주 특별한 친구를 찾았다고 비판했고요. 이반 길핀토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북한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이들 나라 외에 유럽연합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 등은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연설을 하지 않은 한국, 일본 등이 북한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상들 연설에서는 북한이 언급되는 횟수는 적었지만 또 여러 부대 행사에서는 북한 문제가 제기됐네요.
그렇습니다. 25일 뉴욕에선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납북자 문제를 주제로 미국과 한국, 룩셈부르크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회의가 열린 건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다프나 랜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차관보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이 참석했고요. 북한에 강제 구금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초록 씨의 언니 김규리 씨, 국군 포로의 자녀이자 탈북민인 손명화 씨, 일본인 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의 남동생인 마스모토 테루와키 씨, 북한의 아버지와 오빠를 둔 이산 가족인 이차희 씨 등이 참석해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그 밖에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에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예. 또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간 전쟁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에 맞춰 뉴욕에선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25일부터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경찰은 도로를 추가로 차단하며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총리는 27일 금요일이죠. 오전에 연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많은 시위대가 뉴욕 유엔 본부 인근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지하 기자 수고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 나가 있는 함지하 기자로부터 79차 유엔 총회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포탄 지원의 대가가 한반도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위협이 미한일 3국의 공조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4일 지금 우리를 매우 우려하게 만드는 한 가지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Now, one thing that has us very concerned right now is this growing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커비 보좌관은 이날 뉴욕 외신 기자 센터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 미국의 우선순위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특히 포탄 공급을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역량 제공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역량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우려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북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살상하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t is of concern to us. First and foremost because those North Korean artillery shells are killing Ukrainians and destroying Ukrainian infrastructure.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오랜 협력이나 상호 신뢰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고립된 두 정권은 분명히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과 영내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는 목표와 목적을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지난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역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threat, you know, posed by the DPRK certainly was a topic of discussion at the Indo-Pacific Quad this weekend in Wilmington.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 회의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언급했고 이는 참여국 정상 모두가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안팎에서 우리의 역량을 개선하고 강화해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잘 감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마주 앉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면서 그만큼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며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이 같은 대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군사적 역량 진전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Clearly, Mr. Kim has other ideas and he continues to advance his capabilities, which is why we continue, back to your point about exercises, we continue to make sure that short.
김 위원장은 분명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동맹국 또한 스스로와 우리 모두를 방어할 수 있는 더 향상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3자 회담을 소집한 데에는 북한도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통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많은 성과와 가시적 결과물이 도출됐으며 이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VOA는 UN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외무부의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백악관의 지적과 관련해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지속적으로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납북자 문제가 일본은 물론 한국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5일 중국 정부에 계속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뉴욕에서 북한인권 관련 행사가 끝난 뒤 VOA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중국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국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China to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o stop.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 정부에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1951년 채택된 유엔 난민지위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최근 한국인 납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높아진 관심과 관련한 질문엔 한국, 미국, 일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3국 차원의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hrough trilateral actions including the Spirit of Camp David agreement where the South Korea
이어 전 세계의 분리된 가족과 북한의 억압 정책으로 이들 가족이 받은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가족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제 북송 피해자인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가 영국 국적자인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전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 지도부의 변화 없이도 북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e important thing for us to focus on when talking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how we can improve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이어 이를 위해선 북한 정부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특히 인권 분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터너 특사는 10년 만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부대 행사가 열린 것과 관련해선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거나 헤어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답을 갈망하는 가족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2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 약 70kg,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선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는 측면과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에 주민에게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정원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선 과거 여러 사례를 볼 때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79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당사국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금세기 유일한 핵실험국이라고 비판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조약 당사국들이 24일 제79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조약 발효 촉진 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일본과 호주,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핀란드 등 CTBT의 친구들을 포함한 약 50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6년 이후 북한이 그런 사실을 상기하며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을 시작으로 2009년 5월과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에 걸쳐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핵실험도 무책임하고 용납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이 최우선으로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페니웡 호주 외교장관은 금세기 들어 핵무기를 실험한 나라는 북한뿐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those who have conducted nuclear weapons tests in this century, just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demns your actions and Australia reiterates
웡 장관은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CTBT 발효를 더욱 시급하게 만들 뿐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가에 지금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키미타케 나카무라 일본 내무성 군축비확산 및 과학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핵 개발 활동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dvance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another nuclear test. However,
키미타케 국장은 국제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핵군축을 진전시킬 방안을 놓고 국제사회가 더욱 분열되고 있다며 전 세계는 핵무기 보유량 감소 추세를 번복할 주짐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 및 미사일 활동을 강화했고 또 다른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며 관련국의 CTBT 서명 및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토비아스 린트너 독일 외교부 정무차관은 1996년 CTBT가 체결되면서 사실상 국제사회 내 핵실험 금지 규범이 확립됐지만 불명예스러운 한 예가 있다고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Global de facto norm against nuclear testing has been established with one inglorious exception.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린트너 정무차관은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 금지 규범을 위반한 유일한 나라로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영내 및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상기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이번 세기 들어 한 국가만이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오늘 저녁 우리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폭발을 감지하고 그것이 핵폭발로 보인다고 상상해보라며 그 폭발이 발생한 국가가 핵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한다면 위험과 긴장이 빠르게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Before 1996, more than 2,000 nuclear weapon tests, many far bigger than the bombs that devastated Hiroshima and Nagasaki. This century,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오직 CCTV의 현장 검사만이 명확하고 증거 기반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CCTV가 발효돼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CCTV에는 지금까지 187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이 중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 178개국이 관련 조약을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CCTV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발효될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 모두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CCTV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이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했으며 자국의 핵개발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CCTV 관련국이 채택한 이번 공동선언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서방의 위성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의 부산항 입항을 탐지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찰 위성이 정상 가동 중인 만큼 사진 촬영과 송수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여전히 한계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의 위성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25일 북한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가 9월 23일 오전 10시 3분 부산 상공을 지나갔다면서 위성에 탑재된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다면 미국 잠수함 사진을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실치 않지만 특별히 이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북한이 구체적인 시각을 발표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각 위성이 부산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 particular reason to doubt this. I mean, the fact that they announced this at this specific time and it is the right time.
북한이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아마 북한이 카메라의 성능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맥도웰 박사는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4일 북한 대외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를 통해 지난해 11월 쏘아올린 북한 최초의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의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국가 수반의 직속 독립 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는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 한국 부산항의 상시 주목 대상인 어느 한 부두에서 이상 물체를 포착하였으며 그 정찰 자료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을 만리경 1호로 정찰 탐지했다면서 분초까지 제시하며 그 역량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만리경 1호가 사실상 군사정찰 위성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해 왔습니다. 지난 2월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 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며 하는 것 없이 일 없이 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5월 정찰 위성 발사를 처음 시도했을 때 위성체에 탑재한 광학 장비는 3m급 해상도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정찰 위성이 통상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통상 군사정찰 위성은 가로 세로 1m 이하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서브미터급 해상도를 갖춘 위성을 뜻합니다. 이에 반해 지난해 12월 한국이 쏘아올린 군사정찰 위성은 가로 세로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해낼 수 있는 고성능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 전문가인 마르코 랭브로크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25일 북한이 위성을 통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궤도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위성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부산을 탐지했다고 밝힌 날짜와 시각에 위성이 실제로 한국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위성 사진 이미지가 선박 등 사방의 주요 자산 등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좋은지는 실제 이미지를 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맹브로크 교수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위성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성사진을 공개하면 서방의 자신들의 위성탐지 역량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맥도웰 박사는 만리경 1호가 정기적으로 궤도를 상승시키고 있다면서 만리경 1호가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리경 1호는 이달 초에 또 한 차례 궤도를 다시 올렸고 이는 위성 발사 후 세 번째 재상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성의 궤도 고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명백한 재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데이터는 미국 우주군의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쯤 또 한 차례 궤도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만리경이론은 이달 초에도 며칠에 걸쳐 조금씩 궤도 고도를 상승했다며 아마 로켓 엔진이 매우 작아서 한번 점화할 때마다 조금씩만 밀어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밀어 올렸다가 잘못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밀어 올리면서 그 결과를 확인해보고 다시 조금씩 밀어 올렸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It may be that they also want to check each time how much it is reboosted. So they wait, you know, you do a little bit.
맥도웰 박사는 북한 관제소에서 만리경 1호가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 위성에 무선 신호를 보내 위성을 가속시키는 로켓 엔진을 작동시켜 위성의 속도를 높여 고도를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랭브로크 교수도 만리경 1호는 올 2월 처음 궤도를 올렸고 6월에 또 한 번, 그리고 9월 초에 세 번째로 궤도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궤도 상승 기동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따랐는데 5일간 매일 한 단계씩 총 5단계에 걸쳐 궤도 고도를 높여 발사 직후의 궤도 고도로 되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만리경 1호의 고도가 9월 6일 499km에서 10일 511km로 12km 상승했다는 설명입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위성의 궤도 고도는 외부 대기의 저항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기 마련인데 주기적으로 위성을 다시 궤도로 되돌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성의 점진적 궤도 상승은 위성이 평양 상공을 통과하는 현지 시각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약 100일마다 궤도 상승이 시작됐다고 부연했습니다. 9월 6일에서 10일 사이 궤도 고도 상승이 이루어진 만큼 다음번 상승은 오는 12월 중순쯤 이루어질 것이란 설명인데 이는 맥도웰 박사의 전망과 일치합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이런 궤도 상승은 북한이 위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궤도 상승 기동의 시간과 위치로 볼 때 평양에서 제어 명령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궤도 고도를 원래대로 끌어올려 위성을 의미 있는 고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북한 정찰 위성 역량 개발에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외부의 도움과 상관없이 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리경 1호의 가장 큰 한계는 현재 위성이 하나뿐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구름이 끼지 않은 날에만 하루에 한두 차례 특정 지역의 사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런 감시 활동은 매일 매우 짧은 시간에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북한의 적들이 짧은 위성 통과 시간을 피하거나 활동을 잠시 중단해 탐지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위성과의 접촉이 위성이 북한 상공에 있을 때만 가능해 지상 기지로의 이미지 전송은 매일 짧은 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는 곧 하루에 전송할 수 있는 이미지의 양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부 목표물만 선별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양에서 수신한 이미지는 이미 여러 시간 전에 촬영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장의 이미지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비록 성능이 떨어지는 정찰 위성이라도 여러 개를 갖추게 되면 정찰 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군사정찰 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북한이 발사한 2차 군사정찰 위성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통해 미국 핵 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포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찰 위성 없이도 북한의 민감한 군사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민간 위성 사진에 북한의 잠수함 기동 장면이 선명히 찍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건조 및 운용의 거점으로 알려진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약 76m 길이의 잠수함이 수면 위로 드러난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구글어스 위성 사진에 찍힌 것인데 잠수함에서 연기가 배출되는 것도 확인됩니다. 북한 잠수함 대부분이 디젤 연료 추진 방식임을 고려할 때 기동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수면 위에서 기동을 위해 엔진을 가동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할 때 연기를 배출하는데 잠수함 뒤로 옅은 파도와 물결이 인 흔적이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이동 중인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북한 잠수함의 기동 장면은 연도별로 수차례 확인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인 심포조선소의 동향도 구글어스나 프네릴랩스의 민간위성을 통해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포조선소에 정박 중인 북한 잠수함의 길이와 상태, 잠수함 진수 또는 수리를 위한 드라이도크의 변화, 인근 마양도에서 출격 대기 중인 잠수함 및 군함과 보수 중인 잠수함의 모습들을 일일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담화를 통해 미국 핵추진 잠수함인 버몬트함의 한국 부산 입항을 항공우주정찰소가 포착했다면서 핵잠수함이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에 입항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의 입항 시간을 분초 단위까지 포착했다고 밝힘으로써 지난해 11월에 쏜 군사위성 만리경 1호의 정찰 역량을 과시하고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이처럼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정찰위성을 동원해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잠수함의 기동 장면과 주요 시설의 동향은 굳이 정찰위성을 따로 띄우지 않아도 이처럼 상업위성을 통해 상세히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민간위성보다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한 군사 정찰자산을 보유한 미국과 한국 군당국이 유사시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글어스와 같은 상업용 위성의 해상도는 일반적으로 약 30cm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제 규제에 따라 선진국의 군사 정찰 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30cm의 해상도는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30cm 크기의 물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30cm는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그 정도의 크기의 개별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해상도라고 말했습니다.
Well, at 30 centimeters, you know, that means that in the imagery taken from space, you can determine individual objects.
그러면서 미국 등 위성 선진국 정부는 더 좋은 해상도를 갖고 있겠지만 민간 위성 사진만으로도 북한의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 수집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독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한국도 30cm 정도 수준의 해상도를 갖고 있다고 군당국이 발표했으며 미국의 전문가들은 군사적 효용성을 갖춘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지난해 발사에 성공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고화질의 위성사진을 찍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밴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위성의 크기가 위성사진의 해상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소형 위성인 만리경 1호는 해상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Based on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the satellite given the capabilities of the launch vehicle, you know, it's probable that the resolution
특히 최소한 1m 미만의 서브미터급 해상도를 갖춰야 군사정찰 위성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기술 수준을 토대로 분석하면 북한의 해상도는 3m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1월 만리경 1호가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기지와 백악관, 미국 국방부 펜타곤을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고 밝혔고 이번에도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진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밴디펜 전 부차관보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대로라면 북한의 정찰위성은 미국의 민간위성과 비교해도 10배 가까운 해상도 차이를 보이는 만큼 미국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확인했다는 것 이상의 군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핵 능력을 한계 없이 강화할 것이라는 북한을 향해 도발적 행동을 삼가고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북 대응에 있어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25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미국 핵추진 잠수함 버본트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핵 능력을 한계 없이 강화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북한에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특히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4일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핵 능력을 한계 없이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한편 불안 초조해하는 추종 무리를 결박하기 위해 지역에서 가장 크고 작은 군사 블록들을 조작하면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핵 전략 자산을 총 투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도로에 여러 겹의 방벽을 세웠다는 VOA 보도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지뢰 매설 작업 후 복토를 했고 방벽 형태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25일 VOA의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한국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뢰 매설이 이루어진 시점을 올해 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VOA는 24일 플래닛 닙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경의선 도로 앞 북한 쪽에 3개에서 4개의 방벽 추적 물체가 세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벽 형태로 된 이 물체는 약 15m 간격으로 세워져 있고 도로의 양옆을 완전히 막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벽 추적 물체가 세워진 곳은 남북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 약 320에서 350m 지점으로 이곳에서 도로를 따라 한국 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지점은 도라산역이고 반대로 북한 쪽으로 약 3.5km 이동하면 개성공단 출입구가 나옵니다. 이 도로는 과거 개성공단이 운영되던 시절 한국 측 직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왕래하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물체로 인해 더 이상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이 이루어진 지 13일 만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24일 제이비어 T.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가 총 6,028명의 군 고위관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구두표결로 일괄 승인했는데 여기에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 인준안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인 한미연합사령관에 브런슨 육군중장을 지명한 지 13일 만에 위원회 승인이 이뤄진 겁니다. 이날 군사위를 통과한 인준안은 상원 본회의로 넘겨져 본회의 심의 및 표결만 거치면 인준 절차가 완료됩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사사령관을 겸하는 직책입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지난 17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진전을 최대 도전 과제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I'm aware of the threat South Korea faces and fully understand my role if confirmed is in ensuring a constant state of readiness.
브런슨 지명자는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의 모든 군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의 급속한 발전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려는 야망은 세계사령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핵위협 등 불안정 활동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 회구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과 한국군 간의 통합작전 지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와 영내 안보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브런슨 장군은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1990년 보병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웹스터 대학교에서 인적자원 개발 석사 학위를, 미국 육군전쟁대학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지휘 보직을 역임했고, 이라크 자유작전과 지속적 자유작전 등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한 브런슨 장군은 현재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 메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제5공군 소속 제374 공수비행단이 최근 한국에서 미한 정례 연합공수훈련 허큘리스 가디언즈 24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374 공수비행단은 24일 보도자료에서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온 미 공군 제236 공수비행대대 요원들이 9월 9일부터 14일까지 한반도에서 김해 공군기지 소속 한국 공군 제251 전술 공수비행대대와 함께한 전술 공수작전 및 지상 행사들을 통해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고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374 공수비행단 예하 작전지원대대, 항공기 정비대대, 제36 공수비행대 등이 참여했으며 양국군은 임무, 계획, 주제별 의견 교환, 시나리오 기반 비행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C-130J 슈퍼 허큘리스 항공기가 각각 두 대씩 참여한 가운데 M-119 105mm 견인식 국사포 한 문, 물자 적재용 컨테이너 20기 투하와 함께 다섯 차례에 걸친 한국군 병력 강화 훈련도 이뤄졌다고 374 공수비행단은 설명했습니다. 허큘리스 가디언즈 훈련은 C-130 계열기 수송기를 운영하고 있는 미한 양국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중연합훈련입니다. 북한 수해 지역에 또다시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구가 한창인 지대에 또 물이 들어찬 것인데요. 자연재해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를 촬영한 지난 18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평소보다 수위가 높은 압록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일에서 17일 이 일대에 내린 비로 인해 압록강 물이 불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강과 맞닿은 숲불지대에는 풀이 가득하고 압록강 위 몇몇 섬은 아예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7월 말 홍수로 인해 복구가 한창인 지대도 이번 비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한 달 반 전에 큰 물난리를 겪은 곳이지만 강과 가까운 지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의주군의 한 지대는 얼마 전 복구가 시작됐는데 18일자 위성사진에는 복구 인력이 머무는 천막 바로 앞까지 물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물이 있는 곳과 압록강 사이에는 숲과 길이 있지만 강물이 이곳까지 넘친 것입니다. 또 다른 복구 지역도 강물이 범람하면서 길 곳곳이 물에 잠겼고 바로 옆 논밭도 평소와 달리 물이 가득합니다. 북한에선 지난 7월 말 내린 집중호우로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와 자강도, 양강도 등지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물이 다 빠진 8월 중순부터 대규모 인력을 배치해 주택단지를 허무는 등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약 나흘 뒤인 20일자 위성사진에선 모든 물이 다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짧은 기간 내 두 번이나 발생하면서 북한의 수해 예방 능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회기반 시설이 자연재해에 취약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지난달 BOE에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방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is a very huge deficit in investment in DPRK's infrastructure.
이어 하수 시설이 오래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해마다 집중호우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정성학 영상분석센터장도 최근 BOE에 지난 7월 남북한의 강수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수해 규모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그 폭우가 말이죠. 좀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 남한에서도 그런 폭우가 있었어요. 북한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산림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데 첫 번째 원인을 두고 싶습니다.
정 센터장은 이처럼 고르지 못한 북한의 산림 복구 정책을 지적하며 여전히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산림이 늘더라도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홍수 저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을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최고기온 14도에서 27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맑습니다. 기온은 평양이 16도에서 27도, 안주 16도에서 26도, 남포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16도에서 26도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일부 지역 맑겠습니다. 신의주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14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수풍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12도에서 25도입니다. 강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11도에서 2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기온 17도에서 27도, 용현 15도에서 27도, 개성, 사리원, 신계 모두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개성 16도에서 25도, 사리원 16도에서 27도, 신계 16도에서 26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함흥은 16도에서 24도, 장진 9도에서 18도, 해산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9도에서 22도입니다. 원산 17도에서 22도, 평강 14도에서 24도입니다. 함경북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기온 청진과 선봉 11도에서 22도, 삼지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4도에서 17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5m, 오후에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 오후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서해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총액 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지원하는 것은 나의 행정부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안은 55억 달러 규모 의 대통령 인출 권한 PDA 자금과 24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 USAI 사업 이렇게 크게 두 방면으로 구성됩니다. PDA 55억 달러 자금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면서도 미국의 재고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가 책정한 관련 예산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금이 만료되지 않게 승인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USAI에 따른 24억 달러는 국방부 주도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중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무인항공 시스템과 공대지 탄약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돕게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안에는 특히 합동 원거리 무기라고 불리는 정밀유도 활공폭탄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폭탄은 최대 사거리가 130km에 달하는 장거리 무기로서 타격 정확도가 높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확대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조종사 18명이 추가로 훈련받게 됩니다. 제79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추가 지원안 발표에 즉각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에 오늘 미국의 지원 발표에 관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 민주공화 양당, 그리고 전체 미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제공한 지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회담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방안으로 준비한 승리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계획이 4대 주요 항목과 종전 후 상황 관련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 레이더 8호기를 실은 H-2A 로켓 49호기가 26일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날 오후 2시 24분 가고시마현 나게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쌓아올린 H-2A 로켓 49호기는 레이더 8호기를 예정대로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해당 정보 수집 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모니터하는 일을 비롯해 정찰위성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피해 파악을 비롯한 사안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NHK는 해설했습니다. 이 위성은 야간이나 악천후 등에도 전파를 사용해 촬영할 수 있는 레이더 위성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정보 수집 위성을 10기 체제로 만드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궤도에 올릴 10기에는 레이더 위성과 함께 고성능 카메라로 주간에 지상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재 4기의 체제를 만든 상황에서 일본은 지구상의 모든 지점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촬영할 수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해설했습니다. 10기 체제를 완성하면 하루 2회 이상 촬영할 방침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레이더 8호기는 설계 수명을 초과해 운영 중인 레이더 위성의 후계 기종이 됩니다. 일본 내각 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레이더 8호기의 개발 비용은 약 311억엔, 미화로 약 2억 1,500만 달러에 달했고 발사 비용은 약 118억엔, 8,150만 달러에 해당했습니다. 미국과 걸프협력회의 GCC 외교장관들이 25일 양측의 전략 파트너십 강화 방안과 최근의 중동 상황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이 진행 중인 미국 뉴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지난 4월 열린 장관급 회의 등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협의와 조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밤사이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 목표물 약 75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레바논 중부의 베카와 남부지역과 헤즈볼라의 무기저장시설, 그리고 발사 대기 상태인 로켓 발사대, 그리고 테러 기반 시설 등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